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중국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벨라루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유엔과 상하이 협력기구 등 국제 다자기구를 통해서도 벨라루스와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 벨라루스 산업단지 계획을 실행하는 등 양국 간 산업협력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와 중국 간 무역관계 확대를 강조하면서 지난 3월 두 정상의 회동 이후 양측 관리들이 120회가 넘는 교류를 해온 것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루카셴코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일대일로 사업에 각국을 참여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에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앞선 지난 3월에도 베이징을 방문했으며 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재개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내에서의 군사작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4일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군용기와 포격 공습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와 라파에 집중됐다며 현지 병원들이 부상자 치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시내각 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지난 주말 칸 유니스 지역에 공습을 가하는 등 400곳이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가자지구 내 20곳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이 지역을 벗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3일 유치원과 학교, 놀이터와 이슬람사원 근처 또는 내부의 하마스 지하갱도망 800여 곳 중 지금까지 500곳을 제거했다면서 이는 하마스가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이용하고 있는 추가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니엘 하가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가자지구의 하마스 중심부에 대한 지상작전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4일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미군 함정이 불법 진입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군 남부정보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 해군 연안점투함 가브리엘 기퍼즈함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함초 인근 해역에 진입한 데 대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남중국해 질서를 교란하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성명에서 이번 항해는 일상적인 작전이었다며 미 칠함대는 수십 년간 그래왔듯이 매일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에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은 이 같은 공유된 비전을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3일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 민병대 선박수가 급증한 것을 포착하고 해경 선박 두 척을 남중국해에 배치했습니다. 미군은 3일 이라크에서 공습을 통해 이란 연계 무장세력 5명을 제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인근에 위치한 이들 세력의 드론 기지를 겨냥해 임박한 위협에 따른 자위적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인 이슬람 저항군은 이날 조직원 5명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앞서 미군과 연합군이 시리아 북동부 루말린 상륙지점에서도 다연장 로켓 공격을 받았으며 인명이나 기반시설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의 2,500명, 시리아의 900명의 병력을 각각 주둔시키며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 확산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이 인접한 홍해 남부 공역을 지나던 상선 세척이 네 차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들 상선 중 한 척이 예멘 내 시아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피격됐지만 사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티파니 보석과 위블로 시계, 루이비통과 샤넬 핸드백, 에르메스 지갑, 그리고 발리 슈즈. 한땀한땀 한땀 장인의 손길로 마무리되는 이런 상품들은 북한에서도 아는 사람은 안다는 명품이죠. 애써 말하지 않아도 부의 정도와 사회적 지위, 또 개인적 취향 등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평가받기도 하는 가치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명품이기도 한데요. 프랑스에 기반을 두고 있고 60여 개의 명품 브랜드 갖고 있는 명품 기업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가 명품을 만들 장인이 부족해서 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가죽을 연마하고 금을 세공하고 보석 세팅하고 시계를 만드는 이 정밀 기술자들이 이 기업의 전통을 이어올 수 있게 한 핵심 인력인데요. 기존의 장인들은 빨리 은퇴를 했고 IT 등 디지털 분야를 선호하는 요즘 세대는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작업 기술에 관심이 없고 명품을 찾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기업은 상품 만들 인력이 없어서 지금까지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장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 미국의 뉴욕에 전문 패션 학교들이 많고 보석 세공 기술 학교들이 많은데요. 이 학교들하고 협력해서 미래의 명품 장인 양성한답니다. 교육비 무료, 견습생도 임금을 준다고 하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저희 쌀하고 누룩하고 밀가루밖에 없는 술이고요. 생쌀하고 누룩하고 첫 번째 발효하고요. 두 번째는 백설기, 세 번째는 고두밥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농주, 탁주, 과일주. 요즘 한국에서 이 전통주를 좋아하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술축제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12월 4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2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드립니다. 12월 5일 화요일에 북한, 대부분 지역,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회복됩니다. 대체로 흐리고요. 대기가 정체돼서 공기가 탁할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 등 영동 지역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화요일 북한의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상 2도에서 12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의 아침 최저 영상 1도입니다. 원산은 영상 2도고요. 함흥 영하 1도, 청진 영하 2도, 중강은 영하 7도, 해산은 영하 12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평양이 9도까지 오르고요. 신의주가 8도, 개성 10도, 원산 11도, 함흥 12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는 4도, 해산은 3도, 청진은 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2.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명령했습니다. 또 부르키나 파소와 나제르가 이슬람 반군에 대처하기 위해 결정됐던 G5 사해연합군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고요. 베네수엘라 국민투표에서 인접국인 가이아나 내 에세퀴보 지역의 영토 편입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1일에 양측의 일시 휴전이 끝났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내 공세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4일 냈군요.
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이요. 이 가자지구는 모든 구역에서 하마스 거점들을 겨냥한 지상작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또 병사들이 근접 전투를 통해서 테러군자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언론 매체가 가자지구 곳곳이 공격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 매체는 4일 현지 구급 요원들을 인용해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민간 구급 요원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역시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자발리아 난민촌이 3일 공습당했다고 보도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가자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 있는 AP통신 기자는 주변에서 총성과 전자소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가자지구의 북부나 중부뿐 아니라 남부 지역도 지금 공습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던데요.
네, 가자 남부 칸 유니스 주민들이요. 일요일인 3일, 지난달 7일 전쟁이 시작된 가장 격렬한 폭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주민과 가자 기자들을 인용해서 이스라엘군 전차와 장갑차들이 칸 유니스 외곽에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칸 유니스라는 곳이 이집트하고 가까운 곳이라고요.
예,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 라파 국경 통행로에서 약 9.5km 북쪽에 있습니다. 이 칸 유니스는 가자지구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요. 전쟁 이전에 약 4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시작되자 많은 가자 북부 주민이 전투를 피해서 칸 유니스와 주변 지역으로 피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 측에서도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공세가 시작된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이 3일 우리는 가자 북부에서 강력하고 철저하게 싸웠고 남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하마스를 겨냥한 가자 남부 작전이 북부 작전 때만큼 강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 전역에 대한 공세 강화하면서 주민들한테 다시 대피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군요.
네, 이스라엘군이 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성명을 내고요. 가자지구 내 약 20곳의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칸 유니스 주민들에게는 칸 유니스 북동부 지역을 떠나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측은 안전한 지역을 가자 주민들이 자신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 가자 주민들한테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를 하라고 했지만 사실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레바논에 근거를 둔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이 3일 가자 안에 안전한 구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자지구 주민도 AP통신에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어떤 구역으로 가라고 한 뒤 그곳에 폭격한다면서 현실은 가자에 안전한 곳이 없고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에서처럼 남부에서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요즘 뉴스 보도에서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지도가 계속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지 않은 곳이라서 주민들이 피할 만한 곳이 실제 많지 않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던 것도 사실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가 4일 BBC 방송에요. 현재 가자지구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좁은 땅에서 점점 더 구석으로 몰리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3일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을 보호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라면서도 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구호를 크게 확대하도록 이스라엘 관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너무 많은 노고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고통의 정도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홍해 쪽에 있는 상선들이 예멘 후티 반군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를 운항 중이던 상선세 쪽에 대한 미사일을 쐈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3일 밝혔는데요. 이 중 한 척이 미사일에 맞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홍해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은 배들을 돕던 미 해군 구축함 카니함이 배 쪽으로 오던 드론들을 격추했다고 중부사령부가 밝혔는데요. 이 드론들이 카니함을 겨냥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슬람 반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결정했던 군사동맹체에서 탈퇴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두 나라가 최근 성명을 내고요. 합동군을 포함한 모든 G5 사헬 조직에서 탈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더 나쁜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이 G5 사헬 지역을 안전하고 발전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합법적인 포부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사헬이라는 곳이 아프리카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말하는 겁니까?
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경계를 이루는 지역인데요. 아프리카 서부에서 동부에 걸쳐 긴 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헬 지역 G5라고 하면은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말리, 차드 그리고 모리타니를 말하는데요. 모두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헬 지역에 있는 여기 다섯 나라가 군사 동맹체를 만들었던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와 연계된 이슬람 반군이 준동했는데요. 이에 맞서기 위해서 지난 2014년에 G5 사헬이 결성된 겁니다. 또 G5 사헬은 2017년에는 프랑스가 지원하는 합동군을 배치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을 위해서 프랑스가 사헬 지역에 군대를 보내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말리, 또 2022년 부르키나파소, 또 올해는 니제르에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섰는데요. 이후 이들 세 나라와 프랑스의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프랑스군이 그쪽에서 철수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이들 군사정권과 갈등을 빚자 지난해 말리 그리고 올해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에 있던 병력을 모두 철수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부르키나파소하고 니제르가 이번에 G5 사헬에서 탈퇴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얘기 했습니까?
네, 두 나라 간의 성명은 프랑스를 애둘러 언급했는데요. 성명은 G5 사헬은 우리 국민들에게 해를 주는 외국의 이익이나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권을 부정하면서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는 어떤 권력의 명령에도 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가 이 두 나라의 주권을 부정하고 프랑스의 이익이 이 두 나라에게 해를 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르키나파소 정부는요, 프랑스 르몽드 신문이 자국 북부에서 이슬람 반군 공격으로 사상자가 나왔다고 최근 보도하자 지난 2일 자국 내 르몽드 배급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앞서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몇몇 프랑스 TV와 라디오 방송에 자국 내 송출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G5 사헬에는 어느 나라가 남아있는 건가요?
예, 지난해 말리가 먼저 탈퇴했기 때문에요. 이제 모리타니 또 차드만 남았습니다.
네. 자,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들어선 말리,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니제르 최근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 정부 복원을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압력, 또 이슬람 반군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나라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 나라는 최근 집단 방위와 상호 지원을 위한 이른바 사회 국가 동맹이라는 걸 결성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차드와 모리타니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 3일 베네수엘라에서 가이아나 에세퀴보 지역에 영토 편입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가운데 95%가 에세퀴보 지역 영토 편입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에 1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높은 참여율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번 국민투표를 준비하면서 5번의 찬성이라는 내용의 그 캠페인을 벌였다고요?
네, 투표지에 에세퀴보 영유권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문이 올라갔는데요. 네. 이들 질문에 모두 예스, 예로 답해달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다섯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바로 에세퀴보 지역에 가이아나 에세퀴 바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베네수엘라 영토 지도에 편입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95.9%가 여기에 동의했다고 베네수엘라 선관위가 전했습니다.
예. 이 투표 중심지인 에세퀴보라는 곳이 이게 어떤 곳인가요?
네, 가이아나 남북을 가로지르는 에세퀴보 강 서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면적이 한 16만 제곱킬로미터 달하고 가이아나 전체 영토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이곳 면적이 그리스보다 더 크다는데요. 이 대서양과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접해 있습니다. 또 에세퀴보 지역 인구가 12만 5천 명인데 가이아나 전체 인구 가운데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에세퀴보 지역이 가이아나 땅 아니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이곳을 베네수엘라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베네수엘라 정부가 스페인 통치 시기였던 지난 1777년 에세퀴보 지역 동쪽에 있는 에세퀴보 강이 두 나라 국경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에세퀴보가 자국 영토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가이아나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이아나는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기에 현 국경이 성립 설정됐고 또 1899년 미국과 영국, 러시아로 구성된 중재재판소가 이를 확정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또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1899년 결정이 불공평하고 또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관할 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없었습니까?
지난 1966년에요. 영국과 베네수엘라가 같은 해 독립하는 가이아나의 대표와 베네수엘라 대표로 위원회를 꾸려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60년이 지났어도 영토 분쟁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이아나 정부가 지난 2018년 국제사법재판소 측에 에세퀴보가 자국 영토라는 걸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몇 년 전에 이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됐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 석유회사인 엑소모빌이 에세퀴보 해역에서 석유를 발견하면서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가이아나 정부가 에세퀴보 해역 석유 탐사권을 입찰에 걸치고 이어서 다음 달에는 해당 해역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양국 사이 갈등이 커졌습니다.
네, 이 베네수엘라가 국민투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아나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이 3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연설에서요. 나라 국경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면서 가이아나 국민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점을 보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일 가이아나 국민 수천 명이 에세퀴보는 가이아나에 속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정부를 지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ICJ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상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앞서 가이아나 정부가 이번 베네수엘라 국민투표를 막아달라고 ICJ 측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지난 1일 분쟁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베네수엘라 측에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대선의 경합주인 미시간과 애리조나주 등의 무슬림 지도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낙선운동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를 찾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미국 내 사형 집행이 12월 현재 24건으로 9년 연속 30건 이하를 기록했고요.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여성 판사였던 샌드라 데이 오커너 전 대법관이 사망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대선 관련 소식부터 보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 생겼는데요.
예, 미국 내 무슬림 지도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반대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8개 주 무슬림 지도자들이 지난 2일 미시간주 디어본에서 모여서 바이든을 버려라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미국의 8개 주 무슬림 지도자들 어느 어디 지역입니까?
네, 미시간과 미네소타, 애리조나, 위스콘신, 플로리다, 조지아, 네바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무슬림 지도자들이 2일 모인 미시간주는 아랍계 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주죠.
네. 자, 바이든 대통령 낙선 운동을 선언한 이 무슬림계 지도자들의 출신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이들 8개 주 가운데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7개 주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들 7개 주에서 표밭을 다 주고 굳건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변수가 생긴 겁니다.
예. 자, 이들 무슬림 지도자들이 내걸고 있는 뭐 표어, 구호가 있더군요.
네, 이날 무슬림 지도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걸린 표어는 바로 바이든을 포기하라, 지금 당장 휴전하라 였습니다.
무슬림 지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게 된 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때문입니까?
예,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산 전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지원을 강조하자 무슬림 공동체가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네.
미국 최대 무슬림 단체인 미 이슬람 관계위원회 미네소타 지부의 자일라니 후세인 국장은 이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팔레스타인 가족과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면서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비극에 더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후세인 국장은요,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무슬림 공동체 대부분이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한다는 계획일까요?
네, 후세인 국장은 우리는 무슬림계 미국인으로서 무력하지 않다. 우리는 강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후세인 국장 그러면서 우리는 자금도 있고 투표권도 있다며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까지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렇습니다. 앤드류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발표에서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휴전을 촉구한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가치는 반유대주의라는 독에 맞서 싸우는 것과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바이든 대선 캠프는 이번 무슬림 주도자들의 낙선운동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 무슬림계의 그 표심은 어디로 갈까? 어느 후보를 지지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후생 국장은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국의 무슬림계 미국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무슬림계 미국인은 약 345만 명입니다.
네.
숫자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 특히 경합주에서는 무슬림계 미국인의 투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통신은 미시간주가 대표적으로 이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2.8%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는데요. 이 지역에서 무슬림계 미국인이 차지하는 유권자 비중은 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슬림계 유권자들이 다른 후보를 선택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있을 수 없었다는 말이죠.
네.
자, 위스콘신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주에서 2만 표 차로 승리했는데 이곳의 무슬림계 유권자들은 2만 5천 명입니다.
네. 자, 대선 관련 소식 하나 더 보죠.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네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유세차 아이오와주를 찾았습니다. 아이오와주는 대선 첫 경선인 코커스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대선 일정에서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곳 유세 현장에서 만약 조 바이든이 이번 대선을 어느 후보가 우리 민족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겨루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조 바이든은 우리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다. 조 바이든은 미국 민주주의의 파괴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선 캠프는 이날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은 민주주의를 공격한다라고 적힌 표어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안에서 뭐 지지율에서 다른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누구와 함께 뛸지, 누구를 러닝메이트로 삼을지, 부통령 후보로 지목할지 지금 사람들 관심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최근 보도에서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와 공화당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 하원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노엠 주지사와 스테파닉 의원은 여성이고요. 스콧 의원은 흑인인데요.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에서 집행된 사형 관련 보고서가 발표됐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사형 정보 센터가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자, 12월 현재 미국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가 2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네,
가장 최근의 집행 사례는 2001년 두 명을 살해한 남성으로 지난달 30일 오클라호마주에서 집행됐습니다.
네. 미국의 그 전체 사형 집행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 남은 기간 중 사형 집행이 급증하지 않은 한 올해 사형 그 집행 건수는 30건 미만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자, 지난 2014년 35건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 이후부터는 미국 내 사형 집행 건수가 연 30건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형이 집행된 건수는 그 정도인데 선고받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올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월 현재 21명입니다.
예.
2019년 34명이 사형을 선고받은 뒤 3년 연속으로 역시 30명 미만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사형이 집행된 주는 어디입니까?
예, 올해 사형이 집행된 오클라호마주를 비롯해서 엘라베마, 텍사스, 플로리다, 미주리 등 5개 주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네네.
보면 모두 보수 성향이 가장 이제 강한 지역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텍사스 주가 8건으로 가장 많고요. 플로리다 주가 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주리와 오클라호마주는 4건, 엘라베마주에서는 2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사형이 선고된 주는 엘라베마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이렇게 7개 주입니다.
네. 미국이 전체 50개 주인데 그중에서 5개 주에서만 사형이 집행된 거네요.
맞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지역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이에 문제의식이 느끼고 있는 미국인들이 꽤 많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10월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형 집행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률은 50%로 공정하다고 답한 응답률 47%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사형 제도가 금지된 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워싱턴과 일리노이, 버지니아, 뉴욕주 등 총 2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사형이 폐지됐습니다. 몬태나와 와이오밍, 인디애나 등 11개 주는 사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사형 제도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그 전반적인 생각이라 그럴까? 어떤 상태인가요?
예, 갤럽이 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53%로 절반이 넘습니다.
네.
갤럽은 지난 1936년부터 사형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봤는데요. 첫 해에 사형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59%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후 지난 1994년에는 사형에 찬성하는 비중이 80%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후 꾸준히 내려가서 5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여성으로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대법원에 입성한 인물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의 타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이 지난 1일 9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고 연방 대법원이 발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성명에서 오코너 전 대법관이 치매와 호흡기 질환 또 관련된 합병증으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오코너 전 대법관 하면 첫 여성 대법관으로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코너 전 대법관이 그러면 언제 대법관이 된 겁니까?
예, 1981년입니다. 당시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오코너 당신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한 건데요.
네.
1789년 연방대법원 설립 이후 약 2세기 만에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이 탄생한 겁니다.
네.
오코너 전 대법관은 1981년부터 2006년 초 은퇴할 때까지 25년간 대법관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네. 오코너 전 대법관의 성장 배경과 또 이력이 눈길을 끄는군요.
예, 오코너 전 대법관은 공화당 덧받친 텍사스주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애리조나주의 가족 농장에서 보낸 이 목장 소녀였습니다.
네, 네.
또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 전 오코너 전 대법관은 1996년에서 1975년 5년까지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요.
네.
1973년 애리조나주 의회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다수당 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오코너 전 대법관이 정치적으로는 공화당 소속이지만 또 진보적인 면모를 보였던 인물이라고요?
예, 오코너 당시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1970년 애리조나주 낙태처벌법 폐지에 찬성하며
네.
중동보수를 자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대법관으로서의 행보는 좀 실용적이고 진보에 가까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법관으로 재직했을 때 어떤 사안에 관여를 했습니까?
예, 오코너 전 대법관은 낙태 등 여성의 권리 신장과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affirmative action을 지지했습니다.
네.
특히 오코너 전 대법관이 지명된 시기는 앞서 1973년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 후 공방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네.
오코너 전 대법관은 1992년 미국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판례에서 다른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과 함께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관여했던 중요한 판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코너 전 대법관의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입장 변화가 눈길을 끕니다.
네.
1986년 오코너 전 대법관은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조지아주 법을 인정했지만 이후 2003년 텍사스주의 비슷한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오코너 전 대법관은 2000년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엘고 민주당 후보 간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막는 결정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면서 부시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오코너 전 대법관의 타계 소식을 알리면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성명을 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코너 전 대법관을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서 역사적인 길을 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녀는 불굴의 결단력과 논란의 여지가 없는 능력, 매력적인 솔직함으로 도전에 맞섰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어 연방대법원을 사랑하는 동료이자 법치주의 맹렬하고 독립적인 수호자, 시민교육의 옹호자인 그녀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오코너 전 대법관을 가리켜서 미국의 아이콘이었다며 애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건국 초기에 설립된 전쟁부를 계승한 행정부처입니다. 전쟁부는 국무부 그리고 재무부와 함께 건국 초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국방부 역사 가운데 전쟁부의 설립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787년에 제정된 새 미국 헌법은 육해군과 민병대를 총사령관인 대통령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또 연방의회에도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해 군 권력이 행정부나 입법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육군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해군을 창설하고 유지한다.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민병대 조직과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연방의회는 이런 헌법 규정에 따라 군을 관리하기 위해 1789년 전쟁부를 만들었습니다. 전쟁부 설립 법안은 초대 연방의회에서 비교적 큰 논란 없이 통과됐습니다. 코네티컷주의 조너선 트럼블 의원이 하원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하원은 1789년 6월 말 해당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이었던 뉴욕의 에그버트 벤슨 하원의원이 전쟁부 장관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은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코네티컷주의 로저 셔먼 의원과 버지니아의 존 페이지 의원이 수정 내용에 반대했지만 수정안은 24대 22로 겨우 통과됐습니다. 이후 하원은 6월 27일 별 논란 없이 수정안 내용이 들어간 전체 법안을 통과시켰고 곧 상원도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8월 7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전쟁부를 만드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초대 전쟁부 장관을 선택하면서 연속성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기간 자신의 중요한 참모였고 1785년부터 연합규약체제 아래 군사 업무를 책임졌던 헨리 녹스 장군을 전쟁부 초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전쟁부가 출범하고 초대 회기 마지막 날인 이달 29일 연방의회는 군 설립 법안을 통과시켜 기존 육군을 합법화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서 주 민병대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군에 있는 모든 이가 헌법에 충성한다는 맹세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전쟁부 설립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 옛날 방법으로 담근 전통술이 인기라고 하는군요. 서울에서 다양한 한국 술을 소개하고 가치 우수성 알리고 시음에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술 축제 행사가 열렸다고 해서요. 동혜원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약주 드릴까요? 저희는 새콤한 술입니다. 저희는 쌀하고 누룩하고 밀가루밖에 없는 술이고요. 생쌀하고 누룩하고 첫 번째 발효하고요. 두 번째는 백설기, 세 번째는 고두밥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주예요.
우리 술 대축제 행사장을 가득 채운 부스에서 전통주 시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스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관람객은 이 전통주의 향을 맡고 또 신중하게 맛을 보고 있는데요.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우리 술 대축제에 관한 자세한 소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육성처의 이수직 처장에게 들어봅니다.
우리 술 대축제는 한국 전통 술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또 한국 술의 산업화를 위해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농산물 소비 촉진 인안으로도 시작된 행사인데 전국에 있는 한국 술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홍보를 강화하고 인지도 제고를 통해서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술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젊은 층에서 상당히 이제 호응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행사에서도 한국 술이 MZ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만큼 청년 양조장이나 또 MZ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구성을 하고 국내 다양한 양조장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113개의 업체가 참가했고요. 사전 등록 관람객 수가 작년 대비 36%나 증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행사 관계자들은 행사가 열리는 3일 동안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했는데요.
첫째 날인 금요일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 술 품평에 대한 시상식과 칵테일 쇼 등 각종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한 스탠드업 코미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주력계 트렌드 세미나와 또 양조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개 컨설팅 등 산업적인 콘텐츠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일요일은 셰프와 함께하는 푸드 쉐어링 쇼와 소비자가 선정한 소비자 품평의 시상식 등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수직 처장은 한국 전통주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젊은 층에서 이제 우리 술에 대한 선호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영향인지 참관객 중에서 주로 이제 젊은 층의 참관객들이 많았었고 남녀 커플 형식으로 해서 데이트 겸 한국 술 축제를 찾아오신 게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층 MZ세대들의 소비 문화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가치 중심의 그 소비가 이루어지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술 같은 경우에 국산 원료로 만들었다는 점과 전통적인 양조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도 다양한 우리 술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으로 들어서니 역사 깊은 양조장부터 또 청년들이 만들어낸 이색적인 전통주까지 다양한 한국 술 제품이 선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금계당에서는 생쌀 발효비법을 그대로 재현한 순곡주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서규리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대구서식 삼해주라는 술을 살려갖고 5대째 제가 빚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5대째 내려온 전통주로서 그냥 일반 밀루룩을 사용해서 생쌀 가루를 이용해서 첫 번째 발효를 하는 술이라 워낙 특이해서 특허도 만들고 양조장도 만들어서 이런 술도 있다고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동에서 5대째 내림술 하고 있는 안동 금계당이라는 기업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약주라고 하는 청주 쪽에 빠져서 별바락만 내려고 했는데 이 쌀 부분을 많이 집어넣으면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도수도 굉장히 있으면서 경쾌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생쌀 발효 방식 때문에 약간 산미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술 특징 때문에 특히 발항도 좀 내달라. 이거는 기름진 고기랑 먹으면 정말 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발항이라는 술을 같이 내게 됐어요.
마침 금계당에서 이 탁주를 맛본 한 한국 시민이 있었는데요. 손석호 씨는 우리 술 대축제를 매년 찾아온다고 합니다.
산미가 가볍게 붙어서 마시면 상쾌해요. 처음에 너무 단 술을 마시면 달기만한 술을 마시면 그 뒤에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요거는 뒤에 그 산미가 붙으니까 부담스러운 단맛을 지워주니까 상쾌하고 가벼워요. 좋아요. 저는 원래 전통주 관심이 있어서 몇 년째 다니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창업하신 새로운 술 양조장이 많이 있어서 올 때마다 아 이런 새로운 술을 구경하러 와야 되겠고 이미 이제 쭉 자리 잡고 있는 민속주나 기존의 유명한 상받은 술들은 유명한 술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양조장들이 젊은 분들이 젊은 취향에 맞춰서 어떻게 술을 내시나 그렇게 좀 기대도 하고 궁금하고 계속 오게 돼요.
그리고 행사장 또 한쪽에서는 꿀과 쌀로 술을 빚는 메들리 부스가 있었는데요. 김동완 공동대표의 이야기로 들어봅니다.
저희 메들리는 메들리 단어 그 자체로 뭔가 이렇게 같이 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합쳐서 뭐 재밌게 만들고 먹고 마시고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아카시아랑 아카시아 꿀로 만든 술 그리고 아카시아 꿀이랑 블루베리 합쳐서 이렇게 같이 발효한 술 이런 식의 술들과 그리고 저희 쌀로 만든 술들 보시면은 막걸리랑 이렇게 저기 약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대표는 전통주를 제조하고 판매한 지 이제 1년째라고 했고요. 누구나 쉽게 전통주를 즐길 수 있도록 그 맛에 초점을 뒀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맛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병을 누가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술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가장 판매가 좋은 술이 아카시아로 만든 아카시아 꿀술 미드라는 주종인데요. 이게 지금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사주시는 분들이 보통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술이 아무래도 달달하고 도수가 낮다 보니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1년밖에 안 된 회사다 보니까 행사 자체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떨리고 그리고 이렇게 마시고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되게 기분 좋게 지금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눈길이 가는 전통주를 시음하고 또 부스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관람객들 사이 한 한국 시민은 숙취 해소제를 먹고 있었는데요. 이나래 씨는 전통주 산업이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나타냈고요. 이 밖에도 한국 시민 손석호 씨는 한국 전통주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지금 숙취 해소제 알약을 먹었는데 이벤트 해가지고 받았어요. 안 먹어본 전통주도 먹고 싶고 원래 좋아하는 주조장에 또 다른 술도 한번 맛볼 수 있어가지고 한번 오게 되었어요. 저희 온지에서 월간 와인이랑 온지솔 샀고요. 그다음에 한산소곡주에서 한산소곡주 오크 샀어요. 깊이가 다르달까요? 조금 다양한 맛이 느껴지는 전통주가 맛있어요. 재밌고 안주도 팔아서 좋고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서 재밌네요. 젊은 사람들도 관심이 많고 술을 많이 드셔보신 중장년층도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커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양성이라고 봐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다양성이 있는데 요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찾아먹을 수 있고 나는 산미가 좋아. 그러면은 산미가 있는 막걸리. 단맛이 좋아. 단맛이 있는 막걸리. 그리고 그것들을 표출해낸 개성들 속에서 자기들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그런 캐릭터에 맞는 술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젊은 신생 양주에서 그렇게 만들고 계시거든요. 이런 다양한 개성들이 취향들을 그렇게 이렇게 세심하게 맞춰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학생들도 이 축제를 통해 한국 술의 다양함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술 관련 축제를 찾다가 이 축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술 관련이니까 술 시음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술 말고도 다른 콘텐츠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술이 있는지 몰랐는데 진짜 많은 종류의 술이 있어서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유자 어디니? 유자 술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번 더 가려고 지금. 근데 이게 저희도 찾아봐서 안 거지.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홍보 같은 게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돌아보니까 전통주 하면 막걸리점은 탁하고 좀 센 술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막 과일주도 되게 맛있는 게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전통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막 고량주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걸 접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어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관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한번 봐달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Can I borrow your car?
No way.
Come on, don't be like that. I just need it for a quick errand.
Sorry, John. I cannot lend it to you.
Look, I promise I'll be careful.
I cannot risk anything happening to it. You know how much I love that car.
Have a heart. I'm in a tight spot, and it's just for today.
But it's still a no. I cannot have someone else driving it.
Look, I'll owe you big time. I'll wash it, fill up the tank, whatever you want.
It's not about that. I just don't want anyone else behind the wheel.
Seriously, you're being unreasonable. It's just for a few hours.
Nope, not happening. Ask someone else.
잔이 차를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한번 봐주세요. 관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표현했습니다.
Have a heart.
상대방에게 인정을 베푸세요. 마음 좀 써보세요. 한번 봐달라는 표현입니다.
Have a heart. Cut me some slack. slack.
느슨하게라는 뜻이죠?
Cut.
자르다.
Please cut me some slack.
제발 느슨함을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대해주세요. 조금 봐주세요.
Give me some slack. Give me some slack, please. Cut me some slack. Have a heart.
봐주세요.
Have a hear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Can I borrow your car?
No way.
Come on, don't be like that. I just need it for a quick errand.
Sorry, I cannot lend it to you.
I promise I'll be careful.
I cannot risk anything happening to it. You know how much I love that car.
Have a heart. I'm in a tight spot and it's just for today.
But it's still a no. I cannot have someone else driving it.
I'll owe you big time. I'll wash it, fill up the tank, whatever you want.
It's not about that. I just don't want anyone else behind the wheel.
Seriously, you're being unreasonable. It's just for a few hours.
Nope, not happening. Ask someone els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Can I borrow your car?
당신의 자동차를 빌릴 수 있을까요?
No way.
절대 안 됩니다.
I just need it for a quick errand. Errand.
볼일을 보다 이런 뜻이죠?
I just need it for a quick errand.
나는 단지 짧은 시간 볼일을 보는데 필요해요.
I can't lend it to you.
당신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Have a heart.
자비를 베푸세요. 한번 봐주세요.
I'm in a tight spot.
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But it's still a no.
그러나 여전히 안 됩니다.
You're being unreasonable.
당신은 비합리적입니다.
It's just for a few hours.
단지 몇 시간만이에요.
Nope, not happening.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차를 빌려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인정을 베풀어라. 마음 좀 써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Have a heart.
Have a hear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Can I borrow your car?
No way.
Come on, don't be like that. I just need it for a quick errand.
Sorry, I cannot lend it to you.
I promise I'll be careful.
I cannot risk anything happening to it. You know how much I love that car.
Have a heart. I'm in a tight spot, and it's just for today.
But it's still a no. I cannot have someone else driving it.
Look, I'll owe you big time. I'll wash it, fill up the tank, whatever you want.
It's not about that. I just don't want anyone else behind the wheel.
Seriously, you're being unreasonable. It's just for a few hours.
Nope, not happening. Ask someone els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Have a heart.
상대방에게 인정을 베풀라고 하소연할 때 한번 봐달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두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두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